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내려가 거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주의해 보시면 앞장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은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이고 9장에 가면 사울의 회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주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둘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약한 거죠.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한복음으로 남겼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 가장 중요한 후대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꼭 이것만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에서 선택하여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빌립 집사는 앞에 있었던 스데반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예수를 믿고 충성해서 스데반이 되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하여 빌립이 여기 뽑힌 셈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는데 왜 사마리아에 갔느냐 하면 8장 2절에 있는 바 같이 1절에 있는 바 같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갔는데 사마리아라는 데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곳입니다. 아수르에게 북왕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을 때 그 아수르가 그곳에 혼합 정책을 펴서 민족성을 말살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로 남왕조 유다까지 그래서 남북왕조가 다 망했다가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인 셈이었다가 회복된 이후에 나라를 찾고 돌아왔을 때 그 사마리아의 땅에 남아있었던 동족들 혼혈이 된 그 후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북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갔단 말입니다.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빌립이 무슨 큰 사명과 큰 비전을 갖고 간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서 빌립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너 그따위로 이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거기서 이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느 만큼 큰 일을 했느냐에 초점이 있기보다 스데반같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물론 최고의 모델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의지와 충성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 아니다 를 위해서 빌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 전도는 1차적으로 구차한 그리고 비겁한 일의 결과입니다. 그런 일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랑 꼭 자기를 비교하게 되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어디 아브라함이냐면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는 것. 이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감옥 생활을 감수하고 총리가 된 요셉과 비교하고 갈멜산 승리한 엘리야와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다윗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늘 자책감 속에 삽니다. 힘을 내고 분발을 하는 것에서는 아주 좋지만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에 대해서는 도무지 성경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전 늘 완벽주의 내지는 이상주의 그리고 소원 소망으로 도망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너무나 흔히 봅니다. 입을 열면 멋있는 얘기하고 자기는 못하니까 생사람 잡는 얘기들만 하는 데가 교회가 되곤 합니다. 아주 이따 죽여버려야 되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성경이 이 장면을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사람으로 이미 성경이 증거했던 인생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가보십시다. 1266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왕조로 갈라집니다.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조를 세웠기 때문이고 남왕조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유다와 베냐민 두 개의 지파가 남왕조를 이루는데 유다지파가 워낙 커서 이름을 유다라고 가지게 됩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 가장 주축이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12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나라의 그 존재를 연장하려고 생존을 위하여 외교 정책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아수르와 화친하고 애굽과 화친해서 그 정치적, 외교적, 또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를 지탱하려 애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또 거역합니다. 꾸짖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조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시는 장면인데 에브라임, 유다, 그러다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이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뽕나루 씨름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라는 뜻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동생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다투다가 늦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약탈자 또는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어떤 자인가를 잘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훔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다 너희는 야곱이다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3절에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경고가 그 알듯 말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야곱같이 군다.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배신하고 기만하는 자로 살고 있다라는 데서 야곱이 등장해서 야곱이 누군가를 확인시킵니다. 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하나님과 겨룬 자다, 하나님께 저항한 자다. 그래놓고 4절에 보듯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여기서 천사는 그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천사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초월자라는 뜻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기고 울며, 이기고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는 뜻이며, 울었다는 것은 다시 포기했다는 뜻이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으나 결국은 무릎을 꿇어 축복을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듯 모르듯 모를 듯 하다는 것은 야곱의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야곱과 똑같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여기에 같이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알듯 모를 듯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로 이제 넘어가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가 됩니다. 이 순서는 야곱으로 부르며 꾸짖고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행위를 꾸짖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해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랍니다. 천사와 겨룬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20년 후입니다. 시간적으로 베델이 먼저죠.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엄마와 짜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 그 축복을 얻어내자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제게는 빌립이 핍박을 받자 사마리아로 도망가는 것이 야곱이 도망가는 것과 방불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을 찾자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만과 그 약탈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그때, 하나님을 외면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창세기 28장 찾아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첫 책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귀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엄청난 약속이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 외면하고 신앙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이루기 위하여 모든 속임수와 거짓을 다 행한 후에 피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피난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돌아올 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미움을 받아 더 있을 수가 없게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보니까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복나루에 서게 되죠.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지라.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약복나루의 씨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고백이 나오죠. 그 고백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능력과 존재의 근거가 자신에게 없음을 아는 고백이 나오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복된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뭘 이겼을까요? 도망가고 속이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엎어진 다음에야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 축복은. 우리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얻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만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하게 우리의 인생을 또는 실존을 동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구원자이시지만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께서 그리하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우리와 방불한 자리에 옵니다. 어떤 자리? 죽음의 자리, 죽음을 맛보러 오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에 가시면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무릎을 꿇은 그 자리, 울며 간구한 그 자리까지 주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울며 하는 간구한 자리까지. 야곱은 자기의 거짓됨과 진정한 진리를 외면한 자초한 비극의 자리에 간, 울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였고 예수님은 거기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들어온 자리, 울며 간구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뭘,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 중에 뛰어난 자들을 선발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도다. 그게 복음서의 공통된 주장인데 어찌하여 우월과 자만과 능력과 경쟁으로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무용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모두가 수용하고 있느냐 말이죠. 누가 그렇게 외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간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하여 복받아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외면하여 부패와 오염과 형벌과 저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거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길이요, 죽음밖에 결실될 수 없는 길을 주께서 따라 들어오시사 받고 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빌립에게서 증거되는 거죠. 도망치고 도망친 비겁한 결정과 현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비겁함과 소심함과 그의 거짓됨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자신이 선택한 것이 결실되는 것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더라. 너희 스데반을 보고 각오, 결심, 순교 이렇게 가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지 말라고 스데반에 딱 붙여 빌립을 써놨다 말입니다.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데반 지파입니다.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호세아 12장에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그 알 듯 모를 듯한 이 경고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다시 볼까요?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이 한 짓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거기까지 다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의 한계를 깨우치시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간구한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이 일의 시작, 항복 이전,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알았던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이미 나타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왔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반전시키시는 부활 생명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잘난 척 하려면 딴 데 가서 잘난 척 하십시오. 이것이 아멘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성질은 왜 부리세요? 왜 부렸을까요? 은혜를 막으니까 성질이 나죠. 은혜를 막으니까. 이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는 언제 등장된, 언제 나타난 이름이죠? 모세에게 준 이름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할 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늘 나일 수밖에 없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떤 조건과 이해관계로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 우리의 모든 죽음을 예수 안에서 부활로 돌이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일, 하나님과 대항하며 거부한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쫓아 들어와 반전시켜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이름, 약속.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노라. 누가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누구에게 그 승리를 주죠? 야곱에게 줬죠. 누가 주죠?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네게 복을 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 아닙니까?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일관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존재와 운명과 승리를 가지는 것,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야곱과 하나님의 약속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니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서 하신 약속을 우리 인생에서 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자신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죽음까지 담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무지와 연약함과 완악함을 뒤집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책은 예수를 모르는 탓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힘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